오해 소지가 있어서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는 다 가라지였다라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비유를 설명하실 때 보면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뿌린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다 가라지였다라는 말씀이 우리는 원수 마귀가 뿌린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거듭난 사람이라도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가라지, 아마 가라지보다 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정말 주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열매,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히려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라고 했던 말씀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말씀 받아들이셨죠? 목사님이 나보고 가라지래, 마귀가 뿌린 가라지래 이렇게 안 받아들이셨죠? 그러나 오해가 있어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정정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버트 카폰이라는 신학자의 말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PPT 있는데요. 자, 제가 의혹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급진적인 신비이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신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설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만족할 만한 설명을 주시기 위해 비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의문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말로 하면 비유는 사람들의 선입견을 흔들 뿐 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Jesus did not use the parable to explain everything to people's satisfaction, but rather to call into question people's previous understanding. 이 말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예화와 비유를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말씀을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버리시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인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에 나눴던 말씀, 네 종류의 땅의 비유, 밭의 비유에서 사람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은 뭐겠어요? 밭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림을 보여줬지만 거기에는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 자라는 데도 있고 또 이 밑에로 오면 흙이 많이 쌓인 좋은 땅도 있어. 그래서 거기다 그냥 바구니에 씨를 뿌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씨가 떨어지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씨는 그렇게 그런 땅들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가와 같은 땅은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갈아엎고 돌밭과 같은 땅은 그 돌을 다 걷어내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은 가시를 불태워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청중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깨버리고 그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니어스, 천재적입니다. 그렇죠? 일상적인 일을 가지고 그 선입견을 깨버리고 영적인 말씀을 하세요. 저는 비유를 대할 때마다 이분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중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은 청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겹쳐요. 그것을 깨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에서 청중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뭘까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농부가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죠? 그런데 다 자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원수가, 마귀가 와서 이미 종자가 뿌려진 밭에, 정말 좋은 땅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라지와, 그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종자와 함께 가라지가 자라요. 제가 보여드렸죠. 독보리라고. 이게 자랄 땐 이게 밀인지 아니면 이게 독보리인지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구별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다 주인에게 뽑아버립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잡초를 뽑자, 가라지를 뽑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가만 놔둬라.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둬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뭐 뒤에 밭에 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잡초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야 되죠. 그거 추수 때까지 놔두시는 분 혹시 있어요? 자라도록 그냥? 왜 안 놔둬요? 왜 뽑아버립니까? 그거 안 놔두면 실한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라면서 종자, 내가 뿌렸던, 내가 원하던 그 결실을 가리고 막고 괴롭히고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농사의 상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당시 청중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은 잡초가 자라면, 가라지가 자라면, 독보리가 자라면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그 상식을 깨어버리는 어긋난 소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세요. 주인은 그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선입견을 깨버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어라. 이 답답한 주인, 그렇죠? 당연히 뽑아야 되는데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29절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해볼까요? 우리에게는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어요. 가라지를 뽑는 일은 알곡에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는 일은 추수꾼에게 맡겨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사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죠? 그런데도 우리 힘으로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는데도 교회에서 가라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고 범죄하면 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온 교회가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누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뽑아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교회의 권징, 권면과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하시는 말씀을 가라지를 뽑아내듯 그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제 듣지 않으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교회에서 뽑아내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시는 말씀은 왕따 시켜라, 사람 취급도 하지 마라, 안 들으니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왕따 시켰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셨어요. 식구가 되셨어요.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는 말씀은 멸시해라, 사람 취급하지 마라, 뽑아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복음을 전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은 못하고 무슨 짓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에게 무언가 선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 잘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권면을 듣지 않아, 분명히 형제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과 세리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너는 거듭나야 할 사람이다, 복음을 전해.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기라는 말씀을. 그래서 이 앞뒤 보면, 마태복음 18장 그 앞뒤에 보면 다 사랑과 용서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 뒤에 확실하게 베드로가 물어보죠. 예수님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괜찮겠죠? 왜냐하면 7번이면 제일 많이 용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에 70번까지로.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숫자 세 개 있어요. 용서해라, 용납해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라지를 뽑을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뽑지 말라. 왜냐하면 알곡이 상처 입을까 염려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 또 공감해요.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을 때, 교회 안에 용납과 용서가 없을 때 가라지는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상처받지 않아요. 속 끓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상처받더라고요.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옳은 말씀입니다. 교회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남는 건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할 권한만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그에게 부어져야 할 것은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용납과 용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알곡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밭이 교회, 크게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로 볼 때 교회는 알곡과, 그렇구나, 알곡만 자라는 완벽하고 온전한 것이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는 불완전한 곳이 바로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스펄전 목사님한테 한 청년이 나 이 교회 때문에 나 못하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 완벽한 교회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완벽한 교회 발견하면 너는 가지 마. 왜냐면 네가 가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해지지 않으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 오순절 때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병고치는 역사가 있고 그 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속이다가 부부가 한날의 죽임을 당하는 아나니와 삽비라, 그런 비극을 겪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숙명은 갱신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안주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세틀다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모여있는 곳이, 그렇게 불완전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교회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세상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불완전한 곳임을 인정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병원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들,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이 다 온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용납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백성으로 거듭나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영원히 구원되는 것,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말 소망 없는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또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한한 은혜를 꿈꾸는 것, 소망을 꿈꾸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죄인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거듭나는 영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추수 때까지 자라게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왜 그랬을까? 주인이 가라지가 함께 자라면 이 주인의 결정 때문에 가라지는 어떻게 될 거예요? 뽑히지 않은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그냥 자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라면서 알곡과 경쟁하고 알곡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주인이 추수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라 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지가 알곡을 괴롭히고 알곡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결실하지, 잘 결실하지 그 가라지를 뽑아 주었을 때 알차게 결실할 수 있는데 가라지 때문에 많이 결실하지 못할 걸 모르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종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들이 뭐라고 뽑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와 알곡이 자라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걸 가르쳐줘요. 이 주인의 관심은 더 많은 생산량이나 생산성이나 수확량이 아니구나. 그렇죠? 이 주인의 목적은 많이 거두어서 많이 수확하는 것이 이 주인의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성공한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성공한 신앙의 definition,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의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신앙, 성공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런 이제는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 성공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인도해서 전도의 열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성공한 신앙입니까? 칭찬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공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생산성이나 수확량으로 평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많이 성공주의, 얼마나 많이 효율성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과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고난이 있으면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가족 구원을 하지 못하면 아직도 왜 그렇게 가족 구원도 못하냐고 너 신앙이 이상한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욥의 부유는 욥에게 모든 것들이 더하게 채워진 것은 고난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기를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발견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 볼까요? 평생 거지로 평생 집도 없고 평생 그렇게 자기의 몸도 고칠 수 없어서 그 문 앞에서 대문 앞에서 던져주는 쓰레기로 배 한번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살았던 나사로가 평생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인생을 맞이했기 때문에 마지막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침례 요한 보세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정말 어이없게 유희로, 계집아이의 유희로 내가 뭐든지 해줄게. 그래서 결국 목이 쟁반에 담겨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유흥거리가 되고, 성경이 그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렇게 죽은 침례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과주의, 성공주의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성공과 성과로 평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평생 한 사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분 주님 사랑 전하기 위해서 평생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그 한 사람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다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 속에 교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거듭난 것도 그렇고, 한 사람, 제 아버지 때문에 제가 거듭난 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을 전해주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거듭난 저를 봅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그 사람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한 사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에게 맡겨지신 일이며, 그것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가 성과와 성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신앙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속상하죠. 물론 아프죠. 물론 화가 날 때도 있죠. 물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알곡의 삶임을,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한 사람이 있으나 백 명이 있으나 별로 개의치 않은 것 같다고. 맞아요. 개의치 않습니다. 물론 속상하긴 해요. 많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하나도 영향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시라고 하신 것이 그 소명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너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쓰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한 영혼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듭나게 되거나 그 사람 때문에 그 영혼이 거듭나게 돼, 어떻게 주님께서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부르심이 그 영혼을 위함이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공은 없어요. 우리는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주님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오늘 이 비유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산성이나 수확량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하나님, 합리와 효율로 성과와 성공을 평가하시지 않는 하나님, 오히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게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함께 돌보시는 비합리적인, 비효율적인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비효율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더더욱 그래요. 내가 선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냥 쏟아부으시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며, 오늘 돋보리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 부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소망 잃지 마세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될 때 낙심 조금 하시고 더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어떤 죄인도 우리 주님은 변화시키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평생 죄만 짓고 평생 강도짓한 그 십자가의 강도를 변화시키신,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신뢰하고 마지막 때까지,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한 영혼을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허비하고 낭비되는 사랑을 합리와 성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붓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